예, 오늘부터 히브리서를 저희가 공부를 하겠는데요. 이 히브리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구약과 신약의 그 관계를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잘 써주신 그런 책이 되는데.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오늘은 이제 제가 우선 1장에서 1절에서 3절까지 좀 읽어보죠. 그러고 나서 제가 좀 서론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만약에 다못 끝내면 다음번에 한번더 서론적인 얘기를 하겠는데요. 제가 끝내보도록 하여튼 하겠습니다. 1절, 2절, 3절만 우선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어떠한 것을 공부하건 간에 지금 저희가 구약에서 예수님이 예표가 되고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 예표가 되고 그래서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잘못하게 되면 이 구약과 신약의 연결을 잘 하면서도 그냥 수직 라인이 아니라 이 수평이라 그래야 되죠? 수평선으로서만 구약, 신약의 연관성을 그냥 배우면서 끝나면 그럼 큰 문제가 됩니다. 사실은 신약적인 것이 그냥 세상 수준에서 예수님이 예표되고 세상 수준에서 예수님이 성취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취하시는 것이 지금 천국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의 이 관계는 사실 구약에서 천국의 관계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즉 세상적으로 표현되던 구약이 예표하고 있던 천국 현실이 어떠한 것인가를 지금 말하는 것이지 그냥 구약에는 예수님이 예표됐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야기한다는 이런 좋은 얘기를 하면서도 그게 그냥 세상에 머무르게 되면, 그러면 다또 헛광입니다. 지금, 이제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절 한절 이제 공부를 하겠는데, 오늘은 이 히브리서 전체를 좀 아는 것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서론을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그런 그 원리들, 개념이라 그럴까요? 원리라 그럴까요? 성경을 이해하는 그런 것들을 좀몇 가지 다루면서 시작하고, 그리고 히브리서를 누가 썼느냐? 모릅니다. 뭐 많이 있습니다. 뭐이 사람이 썼다, 저 사람이 썼다 하는데, 뭐 모르는 걸 어떡합니까? 그렇다고 내가 뭐 여기 와서 나는 뭐이 사람인 것 같다. 뭐 이거는 좀 우스꽝스럽고 모르겠어요, 저도. 그리고 편지를 받는 자들은 누구냐? 히브리서를 받는 자들. 우리가 뭐 골로새서 그러면은 골로새에 있는 교회, 뭐 이렇게 정확한데, 히브리서는 누가 받는 거냐?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석 같은 걸 사게 되면 이런 것만 뭐 왕창 다루죠. 왜? 그게 아카데믹이니까. 근데 뭐 저희는 그거 다 넘어가고, 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셨고, 이 세상에 사는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 받아보는 거는 그렇게만 얘기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언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개념 중에. 그래서 더욱이 히브리서를 공부할 때이 언약. 근데 언약이라는 것이 이렇게 쉬운,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간단하게 아주 이 히브리서를 이해하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 수준에서만 조금만 얘기를 하겠는데요. 왜더 깊게 이야기하고 더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면 오히려 더 혼동이 옵니다. 더 골치 아프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 히브리서에는 언약을 옛 언약, 그리고 새 언약, 이런 식으로 히브리서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 언약, 그리고 새 언약. 그럼 옛 언약은 뭐고 새 언약은 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조직신학에서 우리가 언약을 얘기할 때는 항상 언약이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가 행위 언약이라, 그 다음에 하나는 은혜 언약이라 그럽니다. 이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이런 단어는 성경 안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는 그런 것들이죠. 그 행위 언약은 그 언약의 원리가 행위입니다. 즉 우리가 행위를 하면 복을 얻고 그렇게 못하면 순종이 없으면 그러면 심판입니다. 그게 행위죠. 행위 언약의 원리. 은혜 언약은 내가 행위가 없어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로 다 이루어주시는, 즉 우리의 행위가 요구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라 이거죠. 이렇게 이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우리 조직신학에서는 그렇게 배우는데, 그런데 저 행위 언약은 누구하고 맺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처음 아담하고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입니다. 근데 그 아담하고 맺은 언약은 행위 원리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순종을 해야 복을 받고, 아담이 순종을 못하면 심판인데, 순종 안 했죠. 그래서 결국 다 죄에 빠지고, 지옥에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이 이제 주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은혜 언약은 무슨 언약이냐? 이거는 창세 전에 벌써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 즉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맺으시는 언약인데, 그렇게 예수님과 맺으실 때그 예수님 안에 선택된 백성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선택된 백성은 예수님의 행위로,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주신 그 행위로 인하여 복만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선택된 백성들한테는 은혜의 원리로 주어진다, 이 말이죠. 왜? 예수님의 행위가 주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필요한 게,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죄인들이 되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행위 언약은 아담으로서 이제 그걸로 끝난 거죠. 다 심판에 이제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행위 언약만 허락하셨으면 우린 다 지옥 가는 거죠. 근데 다행히도 우리 예수님하고 은혜 언약을,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선택된 백성들과 은혜 언약을 맺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처음 아담 뒤에 나오는, 처음 아담의 이야기 뒤에 나오는 성경은 뭐냐? 그거는 이제 이 은혜 언약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은혜, 아니 그러니까 성경을 언약 그 중심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것이 그렇게 나쁜 방법이 아니죠. 근데 저는 조금 좀 거기에 더 말하고 싶은 게 있지만, 어쨌든 이 그래서 언약,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약, 이것도 언약이란 뜻이죠. 그렇게 부르잖아요, 성경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은혜의 언약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런데 그 은혜의 언약이 구약에서는 여러 언약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언약. 결국, 은혜 언약은 예수님이 이루셔야 되니까.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은혜 언약을 구약에서는 여러 언약을 가지고 예표를 했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을. 그래서 구약에서 노아를 통해서, 노아와 맺는 언약, 아브라함과 맺는 언약, 모세와 맺는 언약, 다윗에 맺는 언약 등등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완전하게 이루시는 그 은혜의 언약을 예표하는 그런 언약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언약의 모습들을 계속 보게 되죠, 구약에서. 그러나 이건 다 예수님이 이루심을 예표하는.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면 그 예표 수준에서 예표 수준에서 은혜의 언약의 그 현실을 지금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예표 수준에서는 행위 원리가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왜 행위 원리가 보여졌냐 하면 그것도 예수님의 행위를 예표하는 것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표 수준에서는 이들이 순종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표 수준입니다. 완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노아. 노아에 가면은 우리가 보통 노아와 맺는 언약은 여러분 창세기 9장에서 보면은 일반 은혜 언약이라 이렇게 말하고 그 말이 맞습니다. 즉, 은혜, 왜, 이제 다시는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 안 하겠다. 그죠? 그리고 그 마지막 날까지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봄이 오고, 그죠? 봄이 가고 계절이 오고 이런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거는 믿는 사람만 맺으시는 언약이 아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도 다 혜택이 있는 언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을 우리가 일반 은혜의 언약이라 이렇게 일반적인 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노아와 맺는 언약은 그렇게 그죠? 일반 은혜로 얘기하는데 그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맞지만 그러나 6장에서 보게 되면은 노아하고 맺는 언약이 또 이 은혜의 언약의 예표 수준에서도 또 맺어지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재미난 거는 뭐냐 하면은 6장 그쭉 읽어보면 그런 말이 나오다가 7장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지금 노아가 보면은 이 9절에 그 6장 9절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아니 지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여기는 노아가 의인이라. 노아는 완전하다. 이게 예표 수준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과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율법에 오면 나는 완전하다. 왜? 이제 율법도 우리가 그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율법은 이 구약의 그 예표 수준에서의 율법이죠. 그 예표 수준에서는 다 율법이 겉으로만, 즉 구약에서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모세가 그거를 수행할 때 마음속으로 간음하는 거를 돌로 쳐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지금 모세가 그거를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구약의 그 예표 수준에서 그 율법이 사용될 때는 이게 행위 원리로 겉으로만, 겉에서만 이게 결정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사도 바울이 난 완벽하다 이 말입니다. 겉으로는 자기 진짜 뭐 간음한 적도 없어요. 그러나 마음에 했냐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했다 그래야죠. 자기도 뭐 자기도 인간인데. 그런 수준에서 지금 이렇게 의롭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의롭다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준다. 아니 이거 그러면 꼭 은혜 언약 모습 아니에요. 아니 행위 언약. 이게 좀 조심해야 돼 말을 지금. 행위 언약 모습 아니에요. 행위 원리. 그런데 그게 예표 수준에서만 행위 원리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아브라함에 오면은 좀 더 자세하게 보여집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은 제가 보여드리죠. 아브라함의 언약은 분명히 은혜 언약이죠. 그런데 15장, 창세기 15장 6절에 가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을 그가 행위를 한 게 아니라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게 아니라 전적으로 믿음이다 이 말 아닙니까? 여기도 보니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어요. 그러면 분명히 이거는 은혜 언약 모습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예표 수준에서는 22장에 가보시면 창세기 22장 16절을 보시면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즉 아브라함이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 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지금 이렇게 수많은 자손군을 주겠다는 것은 아까 15장에서 그 믿음으로 의를 여겼다 하고 나서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바로 이 똑같은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22장에 와서는 똑같은 걸 해주겠다 그러면서 그런데 네가 이렇게 했으니 해주겠대요 또. 그러나 15장하고 연결해서 보시면 여러분이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은혜 언약이 전개되는 모습이지만서도 예표 수준에서는 행위 원리가 나와 있다. 왜? 예수님을 예표해야 되니까. 이것이 최고로 정확하게 뚜렷하게 드러나는 게 모세 언약입니다. 그래서 모세 언약은 보세요. 그 모세 언약을 통해서 구원이 되는 그 자체도 예표죠. 왜? 세상 구원 아니에요. 이집트에서 구원받아서 가나안으로 가는 구원. 이건 참구원이 아니에요. 그거 갖고 우리가 하나님이 참구원했다 이러면 안 되죠. 그 내가 이집트에 나와서 지금 가나안에 갔어. 그게 무슨 구원이에요? 근데 예표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자체도 예표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네가 이렇게 행하고 네가 이렇게 행하면 내가 이렇게 축복하겠다. 지금 뭐였어요?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완전히 행위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행위 원리가 적용되는 부분이 다 예표 수준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축복도 예표 수준에서 가나안 땅에서의 세상 축복. 그러나 다 예표 수준. 예수님께서 이르시는 은혜의 언약을 예표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노아, 아브라함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들이 되어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의로운 삶을 이루시는 것을 예표하는 인물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 건 뭐냐 하면은 이 히브리서나 또 갈라디아서에 가면은 더 또 뚜렷하게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과 맺는 언약은 히브리서에서는 그걸 약속이라고 부릅니다. 약속이라고 부르고 아까 모세와 맺은 언약에서 그 예표 수준 즉 모세와 맺은 언약에서의 예표 수준이라는 말은 이제 구원도 세상적이고 축복도 세상적이고 그렇게 세상적으로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것이 전부 세상적인데 그런 수준을 히브리서가 옛 언약이라 이렇게 부른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대조를 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을 새 언약이라. 근데 옛 언약도 사실은 그 옛 언약이 궁극적으로 예표하는 그거는 은혜 언약이었어요. 그죠? 은혜 언약을 하는데 그 세상식으로 풀어지는 고고무한 가지고를 옛 언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걸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히브리서가 지금 뭘 얘기하는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왜 모세 율법 그 사도 바울이 모세 율법을 아주 나쁘게까지 얘기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게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은혜라 할 때 그때는 지금 이런 옛 언약 수준에서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을 예수님이 이루시는 은혜의 언약의 전개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오직 그 예표 수준의 세상 수준에서만 갖고 있던 그 옛 언약의 개념을 까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왜? 그때 사람들이 이것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루시고 천국을 이루는 그런 걸로 이해를 못하고는 그냥 그 세상 수준으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좀 지키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로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까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표하고 있는 천국과 예수님으로 이해하는 것, 그거를 나쁘다고, 그 구약에서 그 율법의, 율법 시대에 살 때도 그것이 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천국을 예표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그거를 까는 건 아니죠, 절대로. 그러나 지금 그 유대인들은 이걸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잘못 이해하는 수준의 모세의 언약을 지금 옛 언약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만 하지. 제가 좀 뭐야, 간단하게 얘기하느라고 좀 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클리어가 안 하면,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그리고 모세하고 맺은 언약도 왜 나쁜 거야, 그게? 아니,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 뭐 나쁜 게 어딨어? 그런데 사도 바울 막 읽어보면 막 옛 언약은 막 그냥 나쁜 걸로 얘기를 하고, 뭐 모세는 그냥 뭐, 그냥, 이게 왜 이래? 이걸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히브리서는 그래서 옛 언약, 새 언약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또 뭘 하냐 하면은 세상을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 즉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있는가 하면 앞으로 올 세상, 즉 눈에 보이게 앞으로 미래에 성취될 그 나라, 즉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죠. 그래서 이 두 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으로 나누는데, 그러나 앞으로 올 세상이라고 해갖고 지금 안 왔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이 또 지금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지금 번역이 이렇게 됐을 때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앞으로 올 세상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이란 말이에요. 왜? 그게 천국이니까.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건 이제 눈에 보이게 앞으로 성취될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세상을. 그래서 그 세상을 둘로 나눌 때 지금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그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세상과 천국.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히브리서는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기독교인들이 이미 앞으로 눈에 보이게 성취될 천국에 지금 속해서 사는 사람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천국, 그 새 세상의 복을 이미 소유하고 그 복을 받고 사는 사람으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천국적인 존재로 이 히브리서가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 마지막, 저희가 마지막으로 하면 천국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한국말로 하면은 에스카랄라지코, 이거를 종말론적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갖고 혼동이 많아요. 그래서 종말론적인 사람이라. 응? 종말론적인 사람이 뭐야? 우리 교회식으로 하면 더 좋아요. 천국적인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천국. 그 마지막적인 사람이라. 그런 사람으로 존재하고 그 마지막을 이미 소유하고 그 마지막을 이미 체험하며 그 마지막을 증거하며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저 그 시간적으로만 그 마지막에 속한 것이 아니라 위치적, 장소적으로도 이미 천국에 앉힘을 받은 자로 나옵니다. 이건 사도 바울도 가르치는 거죠. 사도 바울 골로새서, 우리 이제 아침에 골로새서 배울 텐데요. 거기서도 벌써 이미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느니라. 근데 히브리서 지금 가서 저 12장에, 우리가 아직 12장 가려면 멀었겠지만, 히브리서 12장에 가면은 그냥 시간적으로 그 마지막에 참여된 그것도 진리지만, 12장의 22절에 가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다. 너희가 이른 곳, 장소적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르렀다 그랬으니까. 그게 어디냐?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국을 이미 소유했다는 것이 이게 그냥 마지막이 되어서 시간적으로만이 아니라 장소적으로도 저희가 거기에 지금 속해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이 이미 지금 현실이 되어서 우리의 지금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마지막이 역사가 끝나지 않은 역사 가운데에 그 마지막의 현실이 침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속하여 그 마지막의 현실을 이미 소유하고 그 마지막의 현실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왜 이렇게 되느냐. 예수님이 두 번 오시기 때문에. 초림과 재림이 있어서 세상과 천국이 오버래핑이 되는 그 시대가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교회 시대 지금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이미 임했지만 세상이 이미 지나갔지만 그러나 세상도 있고 천국도 이미 왔고 이런 지금 오버래핑이 된단 말입니다. 물론 눈에 보이게 완전히 성취됨은 미래에 있을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그 마지막이 바로 지금이라는 그 시간과 그 장소에 이미 이르러서 살고 있다는 그 개념을 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악한 세상이라 이렇게 표현해 주는데 맞는 소리죠. 그러나 거기에 히브리서는 뭘 더해 주냐 하면은 이 세상은 구약적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즉, 이 세상이 그림자같이 지나가는 세상이라. 지금 구약이 지나갔잖아요. 마찬가지로 세상도 지나간단 말입니다. 예표하던, 즉 예표라는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예표라는 건 뭐예요? 세상적이다 이 말이에요. 부분적이다 이 말이에요. 잠시다 이 말이에요. 육체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 세상이요. 그게 구약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적인 것은 완전하지가 못합니다. 구약적인 것은 이 세상적입니다. 구약적인 것은 잠시입니다. 구약적인 것은 육체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 구약적인 것이 절대적인 것으로 지금 붙잡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적인 요소들을 이제 1장서부터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게 아니라 이제 천국적이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비교를 하잖아요. 처음에 이 천사들과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그죠? 이런 거는 이제 다음번에 좀 더 하죠. 그러면서 너네들은 뭐 천사가 뭐 대단하고 어쩌고 아니다. 예수님이다. 더 우세하다. 그리고 모세 비교하잖아요. 모세 어쩌고 하지만 예수님이다. 여호수아 뭐 어쩌고 하지만 여호수아가 무슨 그 뭐야 평화를 주고 이제 땅을 다 차지하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진짜 안식은 여호수아가 주지 못했다. 예수님이다. 그리고 제사장들 구약 뭐 이것도 하고 하지만 그 제사들도 피를 완전히 씻지도 못하는 거고 그 제사장들 자체들도 죄인으로서 맨날 한 번에 완전한 제사가 아니라 또 지내야 되고 또 제사 지내라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다. 지금 이 내용이에요. 히브리서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 즉 구약이 지금 어떻게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제 완전히 새롭게 지금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는 계속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새로운 세상, 천국에 접해 살지만 아직 눈에 보이게 성취되는 것은 안 이루어졌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새 세상의 삶을 사는 거다.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하다가 11장에 딱 가서 우리 11장을 뭐라 그러죠? 믿음장. 그래서 이 세상에서 새 세상의 삶을 사는데 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중심이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믿음은 천국 현실을 증거하는 거다. 이게 히브리서입니다. 결국 그렇게 끝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좋아요. 참 신이 나는 그런 책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11장은 뭐 아주 자세하게 공부할 텐데 뭐 벌써 많이 했죠. 네. 그래서 천국 삶을 사는 삶이기에 히브리서 4장에서는 또 뭐라고 읽히냐. 우리의 삶이 완전한 안식에, 천국 안식에 속한 삶이라 이렇게 또 가르치죠. 그래서 그 창세기에 나오는 제7일에 그 안식일이 뜻했던 천국 현실을 예수님 안에서는 이미 얻었다. 구약에서는 못 얻었다. 너희들은 근데 계속 그 구약의 영웅들, 이런 사람들을 대단한 것 같이 치는데 걔네들은 못 잃었다. 예수님이 잃었다. 지금 이 얘기죠.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9장 24절에 가죠. 9장 24절에 가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에, 이 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뭐 오늘은 제가 그냥 말씀만 드리, 참이라는 단어는 이 거짓과 참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그냥 보통 때는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거짓과 참으로 이렇게 지금 대조되는 게 아니라 참이라고 할 때는 저게 천국입니다. 천국 거와 세상 거가 비교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를 참빛이다. 나는 참빛이다. 세상빛이 아니라 나는 천국빛이다. 이 말이죠. 그런 지금 그런 것들.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참것에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즉 구약의 것들은 천국의 모형이다 이 말이죠. 그 모형이 예표하는 것이 원형이다. 뭐 이렇게밖에 안 되겠는데. 그래서 모형이 있고 원형이 있어요. 구약의 모든 것은 모형이에요. 그쵸? 근데 재미난 건 뭐예요? 구약의 그 원형이 신약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가르치는데, 그러나 그 신약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을 보려면은 아까 같이 수평선으로 신약에 와서는 안 되고 수직선으로 천국을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원형 것은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쵸? 그 저 8장 히브리서 8장 5절에 가면은 저희가 섬기는 것은, 그 구약의 성전들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뭐 어떻게 더 확실하게 설명합니까? 즉 하늘에 원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구약에서 모형으로.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그리스 필라소피 같이 그 헬라에서 이제 그 뭐야 특히 그 아 그 이 아주 고대 그 이 필라소피가 뭐예요 한국말로 철학 철학자들의 그런 가르침 같이 들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뭐야 너네들도 뭐 그러면 철학이냐? 근데 이제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그런 철학이 진짜로 가르치는 철학이 있거든요. 이 세상의 거는 지금 이 완전한 그 세상, 우리가 말하는 천국은 아니죠. 왜? 그 거기서 말하는 철학에서 말하는 그 원형의 세상은 이 인간이 갈 수 없는 곳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죠. 그러나 그 철학에서 말하는 그 원형의 나라는 우리가 못 갑니다. 그게 카피가 되는 거죠, 우리 세상에. 근데 잘못 카피가 되는 게 죄예요. 뭐 철학이 이제 근데 항상 이 세상 거는 이 하나님 거는 모방을 하기 때문에 좀 비슷비슷한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모방을 해야 좀 넘어가지 완전히 다른 걸 가지고 나오면 왜 넘어갔습니까? 그래서 이 사탄과 그 부하들도 천사같이 나타난다. 왜? 사탄같이 나타나면 누가 쫓아가겠습니까? 처음부터 사탄같이 나타나면은 그 누가 쫓아가겠어요? 처음부터 교회에서 그 이제 이단을 가리키면서 예, 사탄이 최고다 이러면 누가 따라가겠어요?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이제 슬쩍 얘기를 해야 따라가지. 그러니까 이런 게 뭐 어쨌든 지금 구약의 것들은 모형이고 그 모형이 신약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의 원형은 천국에 가서 찾아야 되는 거다 이거죠. 영어로는 그래서 모형이 타입, 그리고 원형은 엔티 타입,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는 그 이제 이 신학에서도 저는 이제 그런 걸 좀 많이 안 하려고 그러는데, 신학에서도 철학들을 좋아하니까, 저도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철학적인 말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하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이 마지막이 창조보다 먼저다. 구원보다도 먼저다. 마지막이 창조보다 먼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벌써 끝까지 다 계획이 되셨습니까? 안 되셨습니까? 창조를 해서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서 결국 그 세상이 다 망하면서 천국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게 지금 다 계획이 된 거예요? 아니에요.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도 창조를 시작하시면서 역사를 이뤄 나가실 때 벌써 끝을 가지고, 즉 마지막을 완전히 지금 정해놓고 시작되는 거예요. 마지막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고 있건 간에 그 하시는 일의 결론을 우리가 알아야 올바른 목적을 갖고 올바른 의미를 갖고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러려면 마지막을 알아야죠. 근데 예수님 머리에만, 하나님 마음에만 마지막이 먼저가 아니라 여러분이 창조하기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지금 천국도 창조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천국은 천국도 창조된 거니까.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다 창조되는 거죠. 그래서 벌써 그 세상이 창조돼서 그 아담과 이브가 창조됐을 때 이 아담과 이브가 죄도 졌기 전에 벌써 천사들은 죄에 빠졌잖아요. 그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하잖아요. 그럼 벌써 빠진 거 아니에요. 죄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이 지금 처음에 천지 창조하셨다. 이거를 우리는 천,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지, 눈에 보이는 거, 이렇게 지금 우리는 풀어가죠. 그리고 2절서부터 이제 지구를 얘기하는데 중심으로. 그래서 창조가 되고 역사가 흘러가고 하는데 천국이 먼저란 말입니다. 이 천국 현실은 변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마지막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뭐야, 목사가 이제 전도사 뭐, 우리도 그래도 좀 크고 사람이 좀 생기고 재정도 좀 해야 뭐 이 다음 목사들을 키워내야 될 텐데 저는 그게 항상 부담이 돼 있습니다. 딴 거보다도.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뭐부터 가르쳐야 되겠어요? 요한계시록부터 가르쳐야 돼요.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마지막을 알아야 그 전체가 어떻게 가는 걸 알지. 그걸 모르고요. 그 어떻게 되는 걸 모르고 아무리 배우면 뭐 합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건데? 아, 천국을 먼저 배워야 돼. 그 천국 현실을 알아야, 아, 하나님이 결국 이렇게 이렇게 하시지만 결국 저거구나. 그래야 이걸 이해할 거 아니에요, 성경을. 근데 이제 히브리서를 배우면서 이런 것이 많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좋죠. 예. 그리고 지금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히브리서 쓴 자는 구약과 신약을 비교할 때그 구약의 모자람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왜? 옛 언약은 세상 수준이기 때문에. 새 언약은 천국이고. 그래서 이새 언약에 와서는 이제 구약에서는 그 세상 수준이라는 거는 뭐냐면 원래는 천국적인 것을 세상 것으로 표현을 해준 거죠. 왜 천국이 지금 공식적으로 이게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이 끝나서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천국이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죠.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이런 거를 이해하면 돼요. 성령님이 오순절 날 오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생각, 오순절 날 오셨어요? 구약에는 안 오셨어요? 그럼 구약에도 와 있었잖아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이 구원 역사의 흐름에서 지금 그이 성령 시대가 시작되는 것에서 오시는 걸로 표현하듯이 천국도 다 있었죠, 전에도.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다 끝내고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서 모든 걸 이루고 왕으로 앉으시면서 천국이 시작되는 것 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천국이 그러면 시작되기 전에는 없었어요? 성령님이 공식적으로 오시기 전에는 안 오셨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것들은 다이 세상 것, 구약 제사장들도 세상 제사장, 구약의 성소도 세상에 속한 성소. 그러나 이제 참 제사장, 참 성전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는 거죠. 구약은 이 육체적인 것, 새 언약은 영적인 것. 이 육체라는 단어도 사도 바울은 그 육체라는 단어를 쓸때 세상 것으로만 얘기하지 않고 도덕적으로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세상은 악한 세상으로 표현하고 하지만 다 틀린 게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거 배우고 저거 배워갖고 그한 가지에 이런 면을 또 배우고 딴 데는 또 그거에 또 다른 면을 배우고 해서 다 합쳐서 이해를 하셔야죠. 그죠? 예. 아, 이제 끝을 내죠. 옛 언약의 효능과 새 언약의 효능은 7장 16절에 그는 육체에 상반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으로 쫓아댄 것이니 8장 7절에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은 요구할 것이 없었으려니와 즉 이렇게 첫 언약, 옛 언약, 그 구약에서 그 모세 때 맺어진 거에서의 예표 수준 거기에는 이게 완전한 게 아니고 세상식으로만 지금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구약의 성도들도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더 완전한 그 세상을 예수님 안에서 얻을 것을 믿고 살아서 그 믿음으로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 시간적인 개념이 없습니다. 그들도 천국의 복을 받고 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하고는 좀 구분할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었어요 구약에서는 그럼 아직 신약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 뭐 그렇게 또 가르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어디 저 종점에 가갖고 한참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와서 그 데리고 갔다고 그렇게 또 가르치는 사람 그래서 구약 성도들이 가 있는 것은 낙원이고 이제 진짜로 가는 게 천국이다. 근데 사실 낙원이나 천국이나 같은 단어지요. 예,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같은 뜻이죠. 우리는 그렇게 믿죠. 그래서 여러분이 더 문제가 되는 것이 뭡니까? 구약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즉,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예표하는 그 천국적인 것을 바라보며 그러고 그런 믿음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 즉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불구하고 약속의 땅인데도 아, 이게 궁극적인 약속의 땅이 아니고 참 약속의 땅은 천국이구나 해서 거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이게 결국은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즉 눈에 보이게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기도 전에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데 아, 여러분과 저는 지금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안 믿으면 이건 심각한 수준이 돼버립니다. 이루어지기 전에도 믿고 살았는데 이루어 놓으셨는데도 안 믿는 거는 이거는 죄가 더 크죠. 예. 히브리서에 나오는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계신, 지음 받으시지 않고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하늘의 대제사장이 되심도 이 아들 되심으로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그 예수님을 인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가르치고 모든 섭리의 저자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높이는 책. 너무 좋죠, 저희한테는.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직접 이렇게 부르는 것은 히브리서밖에 없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읽고 다 읽으면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그 현실을 갖고 있고 그런 것을 하시는 것은 내용은 나오지만 그 예수님을 직접 대제사장으로 부르는 거 이거는 히브리서입니다. 그 히브리서에서 대제사장 예수님은 먼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일시되어야 하듯이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들과 동일시하는 이래서 이제 2장서부터 그 동일시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죠. 5장 1절에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예수님도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 되신 것이죠. 왜?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하는 그 원리는 예수님도 순종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완전한 분이 되셔서 대제사장이 됐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캡틴이시고 우리 믿음의 주시요. 우리를 그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분. 2장 11절에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님에게서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일시하신 분이시죠. 2장 17절에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또 우리의 경험을 동일시하시죠. 2장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니라.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동시에 또 제물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참 내용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히브리서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하나 일절일절씩 풀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미리미리 읽어오시고 저도 지금 제가 설교같이 이렇게 완전하게 다시 준비는 도저히 안 되고 시간이. 그러나 조금씩 조금씩 보면서 옛날에 또 가르치던 내용이 뭐또 이게 또 읽어보면 아이 뭐 이런 소리 했어 뭐 이런 게또 많으니까 고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좀 같이 공부하면서 저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주. 어쨌든 다음부터 계속 히브리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기도하고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이 히브리서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더욱 믿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욱 예수님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의 주님이시여 모든 것의 창조주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확실하게 믿어 그분만 믿고 붙잡고 섬기고 기뻐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